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우리가 이번 주간부터 사무엘 2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23장 말씀은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광야로 들어간 이후에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피 생활 이후에 첫 번째 사건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무엘상에 여러 본문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어서 여기저기 설교하러 가게 되면 이 본문으로 설교하기도 하고 또 제가 또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일을 고민하고 할 때 늘 묵상하고 하는 그런 본문이곤 합니다.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제가 99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사무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나누었던 사무엘상 말씀을 묶어서 책으로 냈었거든요.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냈었는데 벌써 이렇게 따져보니까 2000년도 이때쯤 냈으니까요. 20년도 더 넘었네요. 근데 그때 참 감사했던 게 내가 은혜 받고 성도들과 나눴던 말씀이 그때는 지금보다 인원이 더 적어서 아침 예배 드릴 때 왕성교회 다니셨던 권사님 한 분만 아침 예배에 나오셨었는데 그래도 내가 성도가 많든 적든 열심히 말씀 준비했구나 또 책으로 낼 만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했던 내용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을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도피생활 시작하고서 처음에 벌어진 내용인데 이 본문을 보면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사람들, 그 위에 다윗,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볼게요. 1절을 보면 먼저 사람들이 등장하죠. 다윗에게 전합니다. 어떤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전해주었어요.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 사람들을 침공해서 참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어서 이제 타작하고 있는데 그때 와서 이걸 다 싹쓸이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도와달라 소리는 안 하고 있죠. 뭐 와서 구원해달라, 블레셋과 싸워달라, 우리를 지켜달라 이런 내용을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아마 사람들도 그런 뉘앙스는 풍겼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식으로 다윗이 자기 코가 석자지 않습니까? 다윗도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판에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 싸워달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하튼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같아도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찌 보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어서 고민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가서 그 일날을 도와주어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의도를 갖고 이야기한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그 일날에 관한 소식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을 것이고 거꾸로 생각하면 야 이거 사울이 나를 잡아죽이려고 하는데 그 참 그 그물 속으로 내가 네 발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일은 아닌가 마귀가 혹시 시험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나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일라의 위치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이 다윗이 여러 군데를 도망다니고 있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자리를 정한 건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유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로 들어옵니다. 다만 들어오기는 들어오되 국경만 간신히 넘어서서 헤레스 풀가에 자리를 잡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를 만약에 이스라엘 지도라고 그대로 견준다면 헤레스 풀가는 동해 쪽에서 포항쯤에 들어온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국경만 넘어온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 그 일라는 어디에 있느냐? 내륙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지형으로 치자면 현재 위치가 포항인데 그 일라는 청주쯤 됩니다. 그러니까 내륙 한가운데로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들어가서 조용히 있다가 밥이나 먹고 조용히 돌아가라. 이게 아니죠.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지금 구원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면 정말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나 여기 있다 이거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땅은 현재 사울이 통치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막 시끄럽게 전쟁하고 싸우고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내가 여기 있다고 광고할 뿐만 아니라 전쟁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정신이 없겠죠. 사울이 등 뒤로 찾아와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그런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 이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다시 가서 이 일을 그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해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다윗에게 말씀하실 땐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유다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윗에게 자유가 있었습니다. 유다로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뭐 내륙까지 가든 아니면 헤레스 풀가로 국경만 넘어가든 여하튼 유다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순종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한 걸음 더 인도하시는 겁니다. 네가 유다로 들어온 거 그거 괜찮다. 잘했다. 순종한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 있지 말고 더 깊숙이 들어와 하고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순종한 다윗에게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순종하게 됐지만 간신히 조금 순종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시는 부름을 주시는 음성을 지금 듣게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헤레스 풀가에 있지 않고 그 일라로 가게 됩니다. 그 일라는 지명만 놓고 보면 지역만 놓고 보면 다윗이 한번 거쳐갔었던 아둘람 굴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 더 깊숙한 곳으로 그렇게 부르신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름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되 어찌 보면 한 번에 처음부터 다 알려주시고 그 일라로 가라 유대 내륙으로 들어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고 다윗에게 순차적으로 점층적인 순종을 요구하셔서 네가 유다로 들어와라. 들어왔구나. 조금 더 깊숙이 들어와라. 조금 더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종종 이렇게 하실 때가 있죠. 처음부터 전폭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 조금 순종하게끔 이끄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뒤에 조금 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가 어떻게 처음부터 일어나서 뛰겠습니까? 처음에 그냥 서면 그 다음에는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아장아장 걷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뛰고 하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등장인물이 2절에 나와요. 자, 이런 소식을 들은 뒤에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2절을 보세요. 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물어보는 내용 자체도 중요하죠. 왜 이 내용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거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목숨 부지하기가 힘들어 죽겠는 판인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유다 있으면 위험하다 생각해서 모압 지역으로 해외로 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로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그 일라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현실만 놓고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굳이 이런 걸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냥 자르면 됩니다. 아, 난 못 갑니다. 내가 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 형편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건 못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자르면 돼요. 그런데 다윗이 묻는다고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요구하시는 내용입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용만 보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 내용을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여쭤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지금도 이렇게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이게 지나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참 뒤돌아 생각해보면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 싶기는 한데 일을 막상 당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가끔 있거든요. 저희 이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덧 20년이 넘었는데 참 교회 세우고 한 4, 5년 지났을 때인가 예배당 한쪽에 가운데 복도가 있고 왼쪽에는 13평 예배당, 오른쪽에는 10평짜리 사무실, 이렇게 있던 데서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예배당이 말이 그렇지, 13평이니까 성도들 중에 가끔 농담처럼 우리 집 마루보다 작다, 그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루마니아를 우리가 선교하고 있었는데 배마주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려고 한다. 작지만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 그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내오셨는데 문제는 뭐 돈이 넉넉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냥 돈이 없는데 일단은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기도해 달라. 저한테도 뭘 기대하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뭐 형편이 어렵다는 걸잘 알고 계시니까 그때 월세 100만 원에 있었는데 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부담이 된 거예요. 우리가 루마니아에 선교하고 있는데 선교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지으면 나중에 또뭘또 지을 일이 생기지도 않을 것 같고 돈은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냥 한 3천만 원 헌금을 하자. 우리 교회에서 3천만 원 후원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혼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뭐 그때도 금요기도회 때 성도 몇 사람은 나오지도 않는데 한 두세 사람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3천만 원 교회에서 헌금하기로 했다. 다만 돈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돈이 없잖아요. 현찰이 없는 걸. 그래서 그냥 우리 아파트를 잡고 대출을 받아서 3천만 원을 루마니아에 보내고 이건 내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하는 것을 하고 그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나 기타 등등은 교회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루마니아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걸 종잣돈으로 삼아서 배만준 목사님이 루마니아 땅을 샀습니다.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여하튼 땅을 사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후원을 받고 해서 선교센터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어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뒤돌아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하면 3천만 원 보내는 거뭐 어떻게든 마련해서 보내면 되지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사실 성도들도 아니 우리가 지금 예배당도 13평인데 우리도 13평인데 지금 월세 100만 원짜리 살고 있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거기다 3천만 원을 보내야 되느냐. 이거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항상 사람이 그렇죠. 아니, 조금 더할 걸. 조금 더 어떻게든 어차피 이래도 돈 없고 저래도 돈 없는 거였는데 조금 더할 걸. 그런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건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도와줘? 지금 내가 도망 다니느라 정신없는데 지금 핍박받는 사람을 내가 도와주겠다고 거기를 가? 이거는 기도할 내용이 아니에요. 기도할 내용이. 근데 다윗이 그걸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이 우리는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들 중에 처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다윗이 여지껏 핍박받을 때 기도하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이멜렉을 통해서 칼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했을 때 다윗이 기도하지 않은 채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기도하지 않은 채 아둘람으로 옮겼잖아요. 기도하지 않은 채 모압으로 갔는데 지금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 등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지껏 기도했는데 기록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다윗이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했을 때 도피 생활을 하고 광야에 가서 오늘 당장 먹고 살 거리가 없는 그런 지경을 만났을 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게 참 묘한 모습이죠. 또 동시에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2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의 일날을 구원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응답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가라,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한편으로 보면 다윗에게 너 반드시 가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뜻만 알려주신 거예요. 가라. 그리고 네가 그 일날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처음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응답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다윗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로 들어가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빼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참고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본문이 상세하게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추정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아이멜렉 제사장이 죽임당하고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왔죠. 그 다윗은 이제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마 아비아달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무슨 일을 행해야 될지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아비아달을 보내시고 아비아달을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뒤에 보시면 사건이 이렇게 전개돼요. 네 번째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돼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소서 우리가 유다의 기도 드렸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 내용을 보면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매우 상식적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은 한마디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우리 마음 같으면 모압 땅으로 도망가 버리고 싶은데 여기 있는 것도 두려운데 우리가 그 일라까지 그 내륙 지역까지 또 기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다윗을 생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명도 보존을 해야 되고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했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나 이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조언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변에는 다윗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머리가 좋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조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여기 보면 다윗이 사람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사람들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참 이 부분은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사람들이 반대했을 때 사람들을 참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어떤 점에서는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해요. 동시에 우리가 조금 아쉬움이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단번에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주변에 반대가 있을 때 다윗도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현실을 보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갈 거야. 다시 단번에 그렇게 행동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또 묻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왜 또 묻니? 왜 또 묻니? 한 분 이야기를 들었으면 순종하면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가라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들려주시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내일 다시 말씀을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그런 지경을 만납니다. 오늘 당장 내가 먹고 살 거리가 없는 그런 지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조금씩 조금씩 더 만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미 순종했지만 온전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조금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시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계시고 또 다윗도 완전히 적극적인 충성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령 고난을 당해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온전하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은혜 구하고 또 인도함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다윗처럼 기도하는 성도,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성도들로 우리가 모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피 생활을 시작한 다윗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다윗도 또한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혹시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에 다윗이 행한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들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지식과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